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종말론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해 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 인용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종말론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러이러하다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징조가 뭐냐 그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징조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모두 다 급히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와요. 평행질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의 근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인용이 된 거니까 그 본 뜻이 무엇인지 문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성소를 더럽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이교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성 모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은 헬라 제국에 셀루쿠스 왕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이교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그거 다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일어날 것, 재현될 것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AD 70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로마에서 파괴된 그때 완전히 성취됐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하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관련 예언인 다니엘 9장 25절에서 언급된 말씀이에요. 그 9장 25절,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회와 예순두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성소가 저렵해진 것은 일체의 제사와 기타 중요한 의식들이 금지된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에 붙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라는 말, 다니엘서 9장 23절의 5절입니다. 그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쓰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백성들의 죄를 놓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참회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말씀은 그냥 건성 듣고 건성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아무리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참 수시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말씀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기도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분의 임재라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그런 경고와 지시를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목숨들을 다 건졌어요. 다 피신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실 죽은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역사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 지방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요단강 동편의 그쪽에 그 지역으로 피난해서 재난을 면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죽인데 그때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죠. 생계 수단까지 포기하고 피신했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버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마가복음 이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세상 종말과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막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19절에서 큰 환란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전무후무하다 그랬거든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하늘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이렇게 말 우주적인 격동. 그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그런 파국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더구나 26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27절에서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천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마지막 종말과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본문을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직결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31절까지도 예루살렘 종말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강의에서 그렇게 보고서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25절까지만 다루겠어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들, 그 주변을 다 황폐하게 시켰어. 그 농경지를 다 그냥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나오냐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챙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라. 또 이 일이 안식일에 혹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못하니까 율법상.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겨울에는 이 도로 사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아주 거의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항목은 온 세상에 대한 얘기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파멸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파멸로 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환란에 대한 진술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제 이 구절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사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제가 이거 다니엘서 12장 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에 나오는 큰 환란을 언급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세상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겠어요? 다니엘서 본문의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먼 장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곧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향한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시대의 주님의 백성과 사탄 사이에 커다란 대결전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투쟁이 열방의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은 다 보호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환란, 그 대환란을 예고하신 목적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무슨 맥락이냐면 그때 대환란이 일어난 데가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출발시킨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와 사탄 사이에 대결전이 일어난다. 그때 대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 시기를 통제하셔가지고 택함받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 종말을 알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오기 전에 교회가 당할 박해를 예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려워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신실하라 그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쓰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조각나고 다 부서지고 더 폐망되고 뭐 이제 난리가 나서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고 무슨 뭐 무서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날마다 사는 삶, 그 삶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증인이 되라 그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말론자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하고 전혀 핀트가 다르잖아요. 목적도 틀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볼 구절이 뭐냐면 25절이거든요.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이것은 최후 종말을 가리키는 천체 이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추락을 하고 우주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존속이 되겠습니까? 지구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어요? 만약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우리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좀 우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별들도 다 떨어지고 천체 광명체가 다 빛을 잃었다면 지구도 하늘도 다 없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말이 안 되죠, 물론. 근데 이것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말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지진 나고 뭐 또 전쟁 나고 뭐 난리 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유행가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흥분하게 만들고 하던 일 다 집어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그 종말론의 한 이론 가운데 그 휴거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그때 그냥 샥 올라간대요. 환란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들 쑥 올라간대요. 우리는 본문의 표현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해온 묵시적인 상징적 표현이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체 이변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을 상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상징 언어라는 것은 뭐 일반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예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조각에서도 사용하고 시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럼 묵시문학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3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게 만약 문자적인 의미였다면 세상 벌써 옛날에 없어졌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그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하게 폐망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그림 언어로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 그 에돔의 파멸이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한 하나의 신뢰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의 만성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성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천체가 어떻게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예언적 상징 언어라는 거죠. 네. Prophetic symbolism. 말을 바꾸면 묵시적인 종말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때 하늘 만상이 다 사라졌듯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다 이렇게 없어졌듯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예언적 상징주의로. 근데 꼭 같은 표현을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러한 표현이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망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묘사를 했어요. 에스겔서 32장 2절 11절이죠. 광명체가 빛을 잃고 어둡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며 요엘서 3장 2장 31절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이기보다는 예언적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극화시킨 것이에요.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막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이 어둠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인 종말 사건도 꼭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조계의 대격동 이미지가를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상징적 언어로 그림 언어로 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해석,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지구를 포함한 이 창조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고, 뭐, 그래서 다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냥 막 별들 떨어지고, 막 지구가 다 흔들리고, 막 난리쳐서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파괴가 아니고, 경신이에요. 죄와 부패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의 현장인 이 역사적 현장인 이 지구를 사라지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네요. 우리는 천재 지변을 포함한 묵시적인 표현들이 나오면 성경에서 금방 어떻게 거의 뭐 본능적으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같은 묵시적인 표현들은 상징적, 일단 예언의 말씀을 상징화시켜서 그림처럼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점을,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신학에 나오는 이런 종말적 표현들은 모두 구약 선지자 글에서 직접 따오거나 그들의 그 이미지를 재현시킨 것들이에요. 신약 전체가 갑자기 여기서 만들어내갖고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언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예언의 역사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쓴 그와 같은 예언적 상징 이미지들을 그대로 안고서 쓴다. 그것이 배경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대문학에서 묵시문학으로 발전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서 당대와 후 세대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해당 본문에서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모두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말고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요지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래서 박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큰 해를 입어요. 그때는 악이 자기 뜻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지 않고 버린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통제하시고 박해 시기와 박해 환경과 그 모든 요건들을 통제하시고 그 박해의 시간을 줄이셔서 택함 받는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이 예언적 상징 언어는 이중적이거나 그 뜻이 이중적이거나 겹으려 있거나 혹은 다중적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전개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종말적인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의 패키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곧 올 임박한 때의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의 장래일을 가리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적 메시지는 부분적으로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도 미래에 성취될 어떤 다음 단계의 표지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의 그 미래로 가보면 다시 더 다음 단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깊은 측면이죠. 이 단계에서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라고 가보니까 더 먼 미래의 단계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먼 장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그 선지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주 옛날이잖아요. 아주 미래잖아요. 그 아주 그 이렇게 BC AD 1세기 때 일이니까 구약 선지자들 다 BC잖아요. 그때에서 보면 예수님 오신다는 데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뭐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지. 그때 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초림에 대한 계시가 먼 미래의 것이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초림이 이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의 성취가 다음 성취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은 언제? 이게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죠. 그래서 예언적 진술에는 가까운 미래와 더 먼 미래가 이중적으로 혹은 다중적으로 포함되어서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게 되고 더 온전한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앉은 자리에서가 이 말 단숨에 다 앞으로 헤쳐서 설명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23절에 나온 예수님의 종말 메시지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예. 그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은 예언이라는 것이 담고 예언의 그 성격이 담고 있는 이중적인 요소를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화살표도 된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겠죠. 첫째, 제자들은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파괴와 관련해서 일어날 징조들과 대피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이 종말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그 때를 알고 싶어요. 그 날을 알고 싶어요. 그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듭해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 곧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막 여러 형태의 자연 재앙이라든지 뭐 전쟁이나 뭐 국제적인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쉽게 종말과 직결시켜서 세상이 뭐 곧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흥분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교훈은 종말의 징조를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의 징조와 환란에 비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종말의 심판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곧 뭐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면서 뭐 불안에 빠지고 뭐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뭐 보따리 다 싸서 다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 유혹을 하거든요. 거짓된 종말론을 미끼로 삼고서 아주 위기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사이비 목사들의 가르침과 그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현 세대에 그런 거짓 종말론에 휩쓸려서 재산도 다 뺏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런 일들을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눈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셋째,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품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말은 다 맞아요. 무엇이 틀릴까요? 진짜 포인트는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세히 살필 것도 없어. 너무나 명약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지를 품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정확한 종말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곧 이제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다니면서 뭐 가르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내가 뭐가 있느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인 삶을 다 제쳐놓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지속해서 지탱을 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가는 그 길이 자기의 정상적인 삶이 가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셨던 겁니다. 사도들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렇지만 박해를 견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가신 길, 또 사도들이 걸어간 그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받은 소명이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법정에서 변호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뭐 교육 수준이 아주 낮았고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있는 판사인이 뭐 이런 뭐 이 성경 잘 아는 바리새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변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뭐 제자 그 사람 제자라는 게 다 뭐 오부들이고 뭐 또 출신도 뭐 예루살렘 출신들은 아니고 저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그 당시 아주 수준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완전히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변호하겠느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걔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겠죠. 뭐 우리들의 경우는 사실 막 교육 수준이 다 높잖아요. 저만 빼놓고.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도 성경 말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복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예? 아니죠. 빈머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배운 것이 있어야지, 공부한 것이 있어야지, 묵상한 것이 있어야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적기 적세에 나오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또, 영감을 그때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재림을 준비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인기 위주의 모임에 휩쓸려 다니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